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주중에 우리 희수 형제가 여호수아서 벌써 끝나냐고 여섯 번뿐이 안 했는데 벌써 끝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 사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 6장 그리고 7장 8장까지 좀 커버를 한 거죠. 그 아간의 죄까지 커버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갑자기 9장 10장부터 해서 쭉 건너뛰어서 지금 마지막 2장까지 온 거죠.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중간은 그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그 장면들이라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라합의 모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지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도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새로운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케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땅을 배분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미리 땅 배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닌데 지금 땅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이후에 너는 나이가 많다. 이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고 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합니다. 정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도상으로 일단 눈앞에 펼쳐진 땅을 일단 배분해 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3장 1절 마지막이잖아요. 2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을 모두 멸했대요.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3장 1절을 읽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4절만 보더라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해지는 지중해 서쪽까지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방 나라들이 남아있대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땅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수를 멸했고 안식을 주었다라고 23장 1절에서 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을 일깨워준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지만, 아직 가야 할 땅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 약속을, 내가 준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구부터? 여호수아 너부터. 이제 너희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낯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에게도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매일매일 소비만 하고 매일매일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기억해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냥 하루하루 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재생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재생산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제자일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 헌신된 제자가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 제자가 있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두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가 한 발자국, 뭐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있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럽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말씀대로 늙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2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난 늙었다는 말이죠. 죽을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부르고 어떤 메시지를 주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는 것처럼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겜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모였다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그 연상작용을 해서 다른 것을 하나 떠올리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신약의 열두 제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열두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공직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고 했습니다.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뭐 그냥 한번 가볼까? 네, 저녁 산책 나가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좀 다른 마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문장인데 히브리어 문장이 이트 야체불 리프네 야훼입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순서가 되어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졌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종의 어떤 자격으로 내 이름이 불려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결연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그런 장면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아 뭔가 이게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들을 기억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혹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서 강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써 저 개인적으로는 40년도 훌쩍 넘은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전히 강을 건넌 삶을 시작했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이켜보면은 여전히 저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아니 심지어 어쩌면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1980년에서 지금 2026년까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시편 117편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내가 떠올립니다. 그럽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성실하심입니다.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강을 건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분 앞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드리는 것, 그러한 것들 모두 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 다른 어떤 자격, 다른 어떤 성취로라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새로운 삶, 강 건너편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지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3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펼쳐졌자니, 너희를 아직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정복한 땅 가운데에서는,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복했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의 능력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무리가 13절입니다. 13절에, 23장 13절에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대요.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 혹시 내 삶이 이렇구나, 여러분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구나, 감사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많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직장이건 건강이건 자녀들이건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건 믿음의 생활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이고 너희가 가꾸지도 아니한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죠. 지난 연말에 우리 자녀들과의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설교 가운데 제가 그때 한 주, 12월에 4주 가운데 한 주 했던 설교가 뭐냐면 Reciprocal Grace였습니다. 상호적인 은혜. 네, Reciprocal. 네. Reciprocal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omplete or done in return.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모자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Reciprocal. 하나님, 내가 다 이룬 다음에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지금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그 Reciprocal Grace를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 뭐 구체적으로 뭘 드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는 것도 Reciprocal Grace,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의 영적인 반응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포도밭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올리브밭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뭐라고요? 당신들은 이제, not in the future,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되어서 그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수없이 무너지고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일 되어서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뒤에 있는 것들,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다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동물을 드리잖아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타밈하다. 예. 우리의 인성을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에메트, 말과 행동에서 신실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 흠이 없을 수 없죠. 100% 탐임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100% 정말로 말과 행동에서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온전하고 신실하게 제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결단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었죠.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요?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 봤지만은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식솔들, 그의 자손들, 그의 식구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대요. 귀고리들을, 장신구들을 야곱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것들을, 이방 신상과 모든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식솔들이 떠났답니다. 세겜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평생에, 그 사람이 성숙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에서도 속이고, 위기의 상황이 닥치니까 레아와 라헬, 자기 부인들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뭐 순간순간 뭐 자기 외삼촌 뭐 라반과 갈등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와 야곱아, 너는 참 변함없이 신실했구나, 탐임했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한참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제가 말한 레시프로컬 은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바로 여기 세겜 근처에서 야곱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가자 그래요. 베델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자 라고 하면서 야곱이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자신과 온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백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예,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귀고리들, 그러한 것들을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죠. 다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버리기에 아까웠을 수도 있겠죠.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묻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 진정 이스라엘로 불리는 영적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야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열두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지파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그 열두지파를 여기 지금 세겜에 불러 모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저 우리만의 세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만의 세겜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겜이 만약 이 설교 시리즈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세겜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역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땅에 묻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 개척되지 아니한 낯선 땅을 여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